63문에서 66문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64문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인륜 관계에 있어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66문,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좀 번역상 좀 뉘앙스가 좀 잘못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 번역은 이렇게 제5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어로 읽으면은 제5계명의 정확하게 랭귀지를 드릴게요.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그래서 5계명에 붙어 있는 리즌이 뭐냐?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뉘앙스는 정말로 5계명을 잘 지키면은 장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다.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가 들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5계명에 하나님이 붙여서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기는 G.I. 윌리엄슨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오죠.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개개인이 반드시 장수를 누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분도 지금 이렇게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이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신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 지하이 윌리엄슨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다 믿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모든 구약적인 축복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 천국적으로 지금 변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벌써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공경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33살에 죽어요. 즉 장수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계명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150살 때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붙어 있는 그복 내용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또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정말 장수가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던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즉 영생을 이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약속된 축복을 천국 현실적으로 즉참 미닝으로서 우리가 지금 벌써 받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어느 성경이라도 우리하고 지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진짜 어느 성경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 어디 부분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하든지 시대에 따라 관계가 없어지든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그걸 이해하죠.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가 돌판을 몇 개를 들고 내려오죠? 두 개. 왼팔. 제가 무슨 영화였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무슨 코미디 영화가 있었는데, 참, 죄 받을 사람들이 그런 영화 만들고, 모세가 원래 이 15개를 받았는데, 내려오다가 하나를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십계명이 됐다 그랬는데, 예, 하여튼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 내가 어디서,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돌판 두 개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 돌막이라 그래야 되나요?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른 판에 이렇게 있다가 그러는데 우리가 언약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언약을 맺는다. 이게 지금 언약서랑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도 언약을 맺으면, 즉 컨트랙을 맺으면은 여러분이 사인하고 그 사람도 사인해서 각자 한 장씩 갖죠.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에는 한쪽에 1서부터 10까지 이쪽에도 똑같이 그래 카피.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백성 이런 컨트랙의 모습인 걸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프로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였는지 아니면 10개가 이쪽에도 다 써있고 10개가 이쪽에도 다 써있고 근데 좀 언약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0개가 다 이쪽에도 써있고 그래서 카피인 것 같은데 뭐 개런티는 못하죠. 어쨌든 보통 이렇게 10계명을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우리끼리의 관계. 그거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렇게 보통 두 개로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눠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웃을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둘 다 못하죠. 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을 배우게 되는데 벌써 여러분과 이 십계명의 그 현실을 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현실, 즉 천국 현실, 벌써 이루어진 그 천국 현실을 이 세상에서 증거를 하고 사는 모습이다. 즉 십계명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 삶에 참여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로 살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만큼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친구 관계, 뭐 이웃 관계 이런 관계들이 다 맺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관계의 그 표준이 뭐냐, 블루프린트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어디서 보고 알 수 있느냐. 천국 현실이죠. 천국 현실에서 있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 삼위칠체라,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네요. 일체의 관계. 즉,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관계. 그게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천국의 관계가 보이죠? 그리고 백성들 간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천국에서 보입니다. 1번은 영원 전부터 변함이 없는, 영원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관계지만, 2번과 3번은 예수님이 이루신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2번과 3번의 관계는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를 안 하는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래서 이 천국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 그 목적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6계명에 가거나 7계명에 가면은 이제 다 이 관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 3번의 그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그 천국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번과 3번, 특히 3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3번을 이제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3번의 관계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관계들을 맺고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고 특별한 목적을 찾아요. 뭐 한 개 쉽게 얘기하면 부부관계. 세상에서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뭐 사랑의 그 뭐 의미나 목적을 찾는다든지 자기네 나름대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의미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쓸데없는 관계입니다. 즉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예를 드는 게 여러분 이제 귀가 따갑게 들은 게 뭐예요? 인꼬부부. 인꼬부부. 세상에서는 그냥 인꼬부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이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꼬부부는 무슨 인꼬부부예요? 지옥 가갖고 이제 서로 헐뜯고 영원히 서로 지금 이제 원수가 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인꼬부부였다가 한 뭐 50년, 60년 그렇게 하다가는 영원한 세월은 이제 서로 원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60년 인꼬부부로 산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거기에 뭐냐고요, 그게? 진짜 쓸데없는 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도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뭔가 자기 삶이나 자기의 그 존재에서 이렇게 의미를 찾고 목적을 못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게 정말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래버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면 뭐해요? 둘 다 죽어서 지옥 가면.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한 척 한 거예요. 한 60년 동안. 아주 위선에도 그런 위선이 없는 거죠. 친한 척 한 거지. 지옥 가서 어떻게 하려고 둘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지금 얘기하게 되는데 그거부터 이해를 하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면 이 세상에서 조금 그 관계가 잘못 보여졌을지라도 천국에 가서 완전히 서로 사랑하고 완전히 서로 위하고 퍼펙 관계가 벌써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치면 그러면 끝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티걱티걱하고 싸웠다고 해도 영원히 어떤 관계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결국은 그것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만 이런 거를 별로 좋아를 안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서로서로가 원수가 되어 있는, 예, 이것이 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려서 지낸 그냥 위선적으로 뭐 사랑하는 척하고 뭘 어떻게 해도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부부도 원수죠. 그래갖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아담이 그 이브를 목숨을 내놓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이브를 탓합니다. 내가 죄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거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그 부부관계가 참 부부관계로 되려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다른 종교에는, 아니 종교가 없는 자들까지도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종교를 가면 부모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웬만큼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부모 공경하는 걸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럼 기독교와 다른 모든 자들이 지금 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뭐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소리 많이 들죠. 그러나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미로 믿으며 하고 있느냐 이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부모를 공경하는 거 못 보셨어요? 특히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보면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이 부모를 우리 믿는 사람 못 쫓아갑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 무슨 7년장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3년입니까?
3년.
아니, 3년을 부모님 무덤 옆에서 살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돌았다 그럴까요? 요즘 그렇게 하면. 그 정도로 그 부모를 우선 보이는 모습에서는 얼마나 진짜 공경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하고 지금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같은 수준에서 지금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도덕 수준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원한 현실을 이루셨기에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그 현실을 중심으로 지금 주어지는 명령이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도덕책으로 보게 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엉망으로 살아도 되느냐? 아이, 그런 말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게 또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엉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될 거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즉 모든 이해와 그 언더스탠딩이 예수님에 와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즉 세상 관계를 통해서 이제 천국 관계를 증거하도록 이제 즉 하나님이 이루신 그 현실에 맞는 현실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증거를 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겉으로 보이는 수준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못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 현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벌써 그 기도하기 전에 그것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많죠, 그 안에. 하늘에 계신.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면 또 우리들의 관계도 거기 인정이 되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인정이 되고 뭐 하여튼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믿음이 굉장히 포함이 되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어쨌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계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와이프도 천국 가서 내 와이프가 아닙니다. 내 남편도 천국 가서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천국 가기까지는 그 관계를 갖고 사는데, 그럼 그 관계에서 이제 무엇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무엇이 목적이냐, 이제 이거를 찾아가는 거죠. 다 형제자매,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며 살 것이냐, 그 현실을 이 세상 부모에게 그 부모와 갖는 관계에서 증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셨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삶에 참여를 하라는 거죠. 지금 창세기 5장에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지금 1절과 3절을 비교하게 되면은 1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3절에 보면은 이 아담의 아들도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란 말입니다. 즉, 왜 우리가 부모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엄마를. 나는 엄마는 엄마야, 아직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부모라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참 우리의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적인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상 관계에서 지금 그 영원한 관계를 증거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뜻이. 왜? 어차피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단어, 공경이라는 단어는 그저 순종하라 이런 단어가 아니고, 순종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24장 15절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번역됐어요. 거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아까 우리 저 십계명의 단어 같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는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번역을 안 하고 영화롭게 하라. 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경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경외.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부모 순종을 하나님 순종 같은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21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21장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믿음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라. 제가 딴 걸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아버지들이 이 구절을 오늘 신명기 읽은 구절을 이 악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죄지라는 것을 거역하는 것 빼놓고는 부모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죄를 지라. 이거는 거역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 부모를 공경 안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대하게 여기시느냐. 돌로 쳐 죽이란 말이에요. 즉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구약에 돌로 쳐 죽이는 게 요즘 말로는 뭐예요? 구약에서 저희 모세가 이 뭐 간음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얼루대로 나가야 돼요. 진 밖으로 데려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 모습이 뭐예요, 요즘에 말로? 출교예요, 출교. 출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출교를 합니다. 즉,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출교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게 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놓고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 죄를 아예 대놓고 계속 짓는다. 이건 출교예요. 구약식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되면 너무 사랑이 없다고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OPC 교회에서 아들을 가정에서 출교를 했어요. 왜? 교회에서 걔를 출교를 해갖고. 성경적입니다. 즉 내 지붕 안에서 내 집에서 사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나가라 이 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요, 내 가족이지. 결국은 믿지를 않으면 뭐예요? 그러나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또 집에 가셔갖고 다 그냥 나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지금 저 벌써 저 한빛이 큰일 났어,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출결을 해야 될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딸들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들에게 말해주세요. 야, 내가 너보고 죄지라고 하거든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를 거역함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말은 부모들이 공경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냐 공경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모 돼갖고 야 나는 참 우리 애들 기가 막히게 잘 키웠다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생각해보면은 완전히 다시 하고 싶잖아요. 아니야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땡큐 하고 넘어가고 싶지 다시 하고 싶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무슨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게 말하려고 하는 뜻이 뭔가를 잡으셔야지. 그냥 말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냐? 그건 아니죠. 저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게 주로 나를 사랑하는 수준에서 남을 사랑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돼버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가 뭐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라 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계속 6계명, 7계명 하면은 이제 부부관계도 얘기하는데 예? 부부관계도 사랑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제 말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니 그냥 한없이 그 와이프를 두들겨 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너 그냥 순종하면서 그거 맨날 얻어터지고 잘 지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냥 자식을 그렇게 그냥 어뷰스하고 때리고 막 패고 하는 걸 그냥 순종하래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아니 우더 터지고 그러면 먼저 경찰을 불러야죠. 왜 우더 터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얻어 터지는 그 사람에게도 이 말은 해야죠. 순종하라. 원리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 벌써 남자가 이렇게 팬다 그러죠. 패기 시작하면요. 그건 끝났잖아요. 그건. 그거보다 한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을 때린. 진짜 인간이 참 진짜 밑바닥까지 갈수 있는데 그건 아주 최고의 밑바닥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짓이에요, 그건.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이 잘났다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함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솔직히? 그냥 서로 이용하는 관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내가 외로우니까 뭐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이용하는 수준에서의 관계밖에 더 되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 그래서 한 교회에 멤버들로 모인다는 것이 지금 그런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내가 교회만 아니면 이런 사람들하고 왜 내가 상관을 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라면, 구태여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관을 하겠어요? 저몇 분하고는?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관계는 안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멤버로 묶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원하고 그 사람이 무슨 관계를 뭐다두 번째 문제죠. 즉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관계라 이 말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참 세상 관계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안 보면 될거 아니에요. 이건 또안볼 수도 없어. 그냥 사랑 안 해버리고 꺼버리면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어. 왜? 성령님이 자꾸 속에서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아, 예, 하고 순종하기 전까지 그냥 괴롭게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해하신 건 여기서 부모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범위보다 엄청나게 넓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든지 아니면 자기를 입양해서 길러주신 그 부모, 그 정도죠.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영적 부모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낳았다. 부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들, 이게 영적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도 이 부모라는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거 한번 옛날에 보여드렸죠.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목사였고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가장이었어요. 같았어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이 세 가지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국가가 따로, 이렇게 사회가 따로 성립이 되고, 가정이라는 게 새로 성립이 되고, 따로 교회라는 게 따로 성립이 돼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과 다르고, 그 가장도 이제 달라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즉, 그 말은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였어요. 그런 게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면. 그렇게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는 그 현실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었죠. 즉 열두 지파, 즉 열두 아들에서 다 내려온 한 가족이, 그리고 한 나라가 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표 수준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천국 현실이 잠시 일시적으로, 세상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뭉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정 국가에 국한되어 있던 그런 원리들을 지금 미국 정부에 갖다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는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이거에다가 신정국가,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합쳐져 있는 거기에서 원리를 따서 여기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 시대를 따라가야죠.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다 아직까지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았을 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오늘 좀 이상하네요. 그냥 이건 읽어드릴게요. 그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거기도 이제 그런 컨셉이 들어있죠.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히브리서 13장. 목사로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읽어드려야죠. 목사로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즉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목사, 장로, 목사도 장로죠. 이 장로님들을 순종하라. 그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하게끔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없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좀 기쁘게 목사 일을 하게끔 도와주세요. 잘 또 이해하세요.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저를 좀 기쁘게 일하게끔 도와주셔야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나니.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권세, 세상에 권세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 독재자들도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그런 모든 권세가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재자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것을 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것도 심판의 모습이죠. 지금 무슨 얼스퀘이크가 나고 뭐 홍수가 나고 사람이 죽고 이것도 심판의 모습, 일반적인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독재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독재자 아래서 고난받고 하는 것도 이게 심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죠. 왜? 세상에서는 오히려 독재자가 있으면은 그걸 뒤집어 엎어야죠. 거기다 대고 순종하라 그러면 누가 그거 받아주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여기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이 하인들아, 주인을 순종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야, 너네 노예들 계속해서 주인을 잘 섬겨. 그랬다간 딱이 맞죠. 가서 자유를 얻어, 들고 일어나, 이래야지. 거기 가서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을 하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당하셨거든요. 세상 말로 한다면 억울하게. 왜? 죄를 지으신 게 없는데. 그러나 그걸 다 순종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면 요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세금을 안 내겠대요.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그랬는데 그 로마서 13장 쭉 내려가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쳐라.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또 성경을 들이대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 그러는 건 뭐예요? 순종을 하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조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예. 지도자가 좀 못 나갔고, 여기 보면 까다롭게 애매히 해도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지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칸셈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공경해야 할 자들을,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또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오바마가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뭐, 목사가 순종해야 될 만한 자격, 뭐, 장로님들이 순종해야 될 만한, 뭐, 자격을 갖췄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지는 거라고 명령하는 것만 할 수 없지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제가 좀 빨리빨리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이제 좀 확장돼갖고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에게도 또 명령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교인들을 사랑하라. 이런 것도 다. 그러나 한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해도 된다. 이 컨셉은 또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안 하더라도 나는 또 내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저쪽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런 컨셉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에는 또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말씀을 순종하게끔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나쁜 것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을 안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게 못 키우게 되면 걔는 이제 하나님도 공경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손해보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원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오느냐. 부모는 그 아이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부모의 그 범위가 아까 세상 지도자들에게도 가고 또 교회 지도자들로 가기 때문에 교회도 징계를 해야 되고 또 국가도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벌을 치러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들로 받으시면 징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세상에서. 물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걸로도 표현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교회의 치리입니다. 교회의 치리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그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인들이 죄를 짓는데 근데 저희가 세상에 죄안 짓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죄짓나 안 짓나 쫓쫓쫓 따라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죄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알려지는 죄, 모르는 죄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죄는 알려주시는데 어떤 죄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는 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났을 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적어도 두 증인을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러나 징계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 그 부모가 ultimately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지금 뭐 목사를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부모가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쉽게 때린단 말입니다. 내버려 두면 사랑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왜?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밖에 저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 하면 그럼 뭐 내버려 두잖아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아들이면 그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하고 그 에듀케이션 PhD 받은 사람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데 에듀케이션 PhD 받은 사람은 애들을 어떻게 때려? 야만인이야? 애들을 때리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고요. 때리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때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못 때리면 오히려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다이 old fashion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 별로 제가 이거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old fashion인 사람들은 다 어구리를 잘하니까. 문제는 요즘 젊은 엄마들. 자기 자식들이 너무 예뻐서. 진짜 제가 잘 쓰는 개판을 쳐도 그냥 놔둡니다.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들이. 부모를 순종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예, 뭐할 말이 많죠. 여러분 그 뭐야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말을 마치죠 이제. 마태복음 15장 거기 읽고 좀 말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그 15장 가기 전에 두 군데만 이거는 또 중요하니까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냐가 나옵니다. 제가 요즘 말로 하면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그 퀄리피케이션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만 제가 오늘 하는 거하고 합쳐서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한테 중요하느냐? 하나님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을 하려면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 즉 복종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자를 세우란 말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은 디도서 1장에는 6절에 책망할 것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러면 장로님의 아들이 안 믿어. 장로 될 수 있어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런 것이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집안을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자식을 때리지 못하면 미워한다 그랬는데 자식을 못 때리면 교회 백성들도 못 때립니다. 못 때려요.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습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식으로 사랑이라 그러죠. 모든 걸 덮어주고 사랑하라. 성경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그러면 그거는 집어넣어야죠,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이제 이거 읽고 끝을 내보죠.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재밌죠? 고르반이라 그러죠? 고르반. 이거예요. 쉽게 해서 야 너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부모를 잘해줘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친 재물인데 하나님께 다 바친 재물이라서 부모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법을 요걸 악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나와갖고는 이렇게 성경식으로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 해갖고는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못한다. 아니죠. 하나님께 바친 거면 당연히 부모를 위해서 쓸 수 있죠. 그쵸? 당연히 쓸 수 있죠. 이게 요즘 참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많이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다. 지금 세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이게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세대. 물론 어떤 부모는 아무리 잘해줘도 맨날 못해준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부모를 잘해줘야죠. 예,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어느 때까지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그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또 답이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최대한 해야죠. 최대한 하는 것을 또 부인하자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 최대한이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그리고 더욱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의 소망이라.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현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라 할 때에 육체적인 부모, 또 영적인 부모, 또 국가의 부모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관계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거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